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0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가 이날 멕시코 시티에서 만나 경제적 경쟁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선진국가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 21세기 국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안보협력이 강조됐습니다. 또 불법 이주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IT의 취약한 안보 상황, 북미 교역, 브라질의 정치적 소요 사태,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리도 총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구 절반을 도우며 함께 일할 때 우리가 가진 경제적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 전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주민 문제와 무역, 기후변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군사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금요일로 예정됐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장의 전화 통화를 취소했습니다. 미 국방부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VOA에 양국 국방장관과의 마지막 대화가 지난 11월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말 남중국해상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에 블링컨 장관과 중국 측의 예상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적대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논의 중이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9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반도체 수출 제한에는 모든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3개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네덜란드를 통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이 상호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모두 산업 내 다른 측면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으며 네덜란드에는 반도체 노광 장비를 제작하는 ASML홀딩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와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한 미국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한국인과 일본인 방문객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인들에 대한 단기 비자 수속도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서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음성 결과 요구와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질문에 소수 국가가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방한 중인 국무부 경제 차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이 정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밝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방한 중인 경제차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민간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산 전기자동차 배제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놓고 한국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IRA로 인한 양국 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우리가 유럽 동맹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법안에 따른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Just as we've said with our European allies, this is a consequential piece of legislation. It's a complicated piece of legislation.
이어 이것은 법안의 복잡한 부분이자 큰 부분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한국과도 그러한 우려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 법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차관이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고위 관리와 다른 관계자들과 만나 공급망 복원력과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핵심 첨단 기술 보호와 증진 등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 중 일부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페르난데스 차관이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와 IRA 세부 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액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돼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안팎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IRA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가 철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간 기업의 발언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한국과의 관계는 매우 다각적이라며 그중 하나는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는 양방향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weigh in on the statement of a private company. Obviously, our relationship with the ROK.
프라이스 대변인은 내가 말하는 양방향은 미국 회사가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양방향 통로가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페르난데스 차관이 이번 주 한국에 있는 이유 중 일부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외교 담당 차관인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도훈 차관은 협의 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제와 산업 연대를 이루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상호 불가결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측이 핵심 광물 파트너십 발전, 신흥기술 공동개발과 연구, 공급망 회복력 촉진 등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다며 한국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핵심 공급망 보호와 인권 증진, 성평등, 기후위기 퇴치,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등을 거론하며 가치 기반 미한 경제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두 나라 현안 중 하나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교환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유력한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도 대북 정보 유입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드론, 즉 무인기 영공 침범 행위에 맞서 또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한국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대북 확성기 시설과 관련해 대비태세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한국의 노래, 한국의 발전된 생활 모습 등에 대한 방송을 하는 설비입니다. 북한 체제와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내보냅니다. 방송은 북한 측으로 24km 지역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수준으로 반복되고 특히 최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비례적,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도 지금 북한의 위반으로 이제 사문화가 된 이상 당장 이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북 심리전 방송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재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때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하곤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 그리고 2016년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방지역 주민들과 군인들을 향한 한국의 확성기 심리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북 압박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당시 한국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한 발과 직사화기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참가자들은 목함 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 당국 간 회의 합의문에 북한이 사실상 사과의 뜻을 담은 유감 표명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대북 확성기 심리전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성기 같은 경우도 우선 성능이 대한민국이 뛰어나지요. 그리고 전력 제공도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뛰어나지요. 컨텐츠 그 내용도 북한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한국통일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 사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합의문에 명시된 금지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을 중단했던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독기운동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이후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은 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인도주의 운동이라며 지난 2020년 제기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조속히 위헌 판결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최근 해당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4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금지한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될 경우 이 처벌 규정도 동시에 무력화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9.19 합의 효력 정지가 결정돼 대북전단 등 행위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더라도 합법 행위로의 인정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유권 해석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가 구체적으로 전단 확성기 방송의 중단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효력을 정지시키면은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이런 논리고요. 그러나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 처벌하지 아니한다지 전단을 보내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해 재판을 받았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조만간 무인기로 대북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겨울엔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와 대형풍선을 통한 전단 살포가 어려워 동력장치가 있는 무인기로 북한 지역 깊숙이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현행 법률의 준수,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이 정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 군사령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해리 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사가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스 전 대사는 9일 BOA에 한국이 무인기 부대 창설을 비롯해 북한의 모든 침범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옳고 정당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낸 한국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여당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의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 사령부의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대응 조치로 RQ-101 송골매 등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는데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9.19 합의를 따지기 전에 남북 상호간 영공을 침범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9일 한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대응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유엔사가 특별 조사팀을 꾸려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 조사팀에게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과 한국군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군정위가 잠재적인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향후 북한의 추가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잠재적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은 군사적 대응 외 것을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어 도구 상자에 고려할 도구가 더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언급은 피했고 단지 대응 시 잠재적인 오해와 오판을 피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지난해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에 주목하며 정전협정 위반 여부는 차후 문제로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명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Yes, I mean, the South Koreans had to demonstrate that they could not let North Korea just get away with not only violating their airspace.
고부 전 차관보는 한국 당국은 영공 침범뿐 아니라 수도권 상공에 진입한 북한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어떤 행동도 할 정도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추가 무인기 침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가장 꺼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며 유엔 헌장은 자위권 차원의 비례적 무력 대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certain restrictions on it. In particular, if a soldier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points a rifle at you.
반대편에 있는 군인이 소총을 겨누며 총을 쏘거나 다른 누군가가 총을 쏘기 시작하지 않는 한 반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의도는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시키는 데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The right of self-defense is never denied. The armistice does not trump the right of South Korea to defend itself from North Korea, to include responding with kinetic forc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자위권은 부정할 수 없고 정전협정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의 방어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며 이는 필요한 경우 무력 대응도 포함하는 만큼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한국이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빚어진 정전협정 위반 여부 논란은 북한이 바라던 바라고 말했습니다.
So we really need to understand North Korea's political warfare strategy and not play into that. But in terms of sending drones into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런 활동과 사건을 이용해 한국 정치권에 해를 입히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적 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뉴질랜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자국 방위군을 배치해 한반도 평화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는 9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긴장 완화와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위해 국제사회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미국 한국과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전날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네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뉴질랜드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 뉴질랜드 방위군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결의들이 의무로 부과한 제재를 포함해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이러한 활동을 탐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해상 정찰기를 북아시아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했지만 핵 전문가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분열 물질 생산에는 시간이 걸리며 핵탄두 제조 과정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증대 공언에 대해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핵분열 물질 생산의 기하급수적 증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핵 관련 산업에서 증가는 보통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올해 6kg 생산하고 이를 해마다 단계적으로 10%씩 증대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씩 증가할 경우 2024년에는 6.6kg, 2025년에는 7.2kg, 2026년에는 연간 약 8k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한 개를 제조하기 위해선 보통 플루토늄 8k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탄두 소형화 등 설계를 달리할 경우 플루토늄 3kg만으로도 북한이 연말에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KN-25형에 적합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6kg 플루토늄 생산량을 2026년까지 해마다 10% 증대하면 소형 핵무기 생산은 2023년 연간 2개에서 2026년에는 연간 3개 수준 정도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과 관련해 검증된 정보는 없지만 핵과학자 회보의 핵보고서 등은 연간 6kg 생산 속도에 25에서 45kg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소 3kg 플루토늄이 필요한 소형 전술핵 무기를 8개에서 15개 제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IAEA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5메가와트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재처리 작업을 2021년 여름부터 시작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더라도 플루토늄 재고량을 2배로 늘리는 데 수년이 걸리며 재처리 공장의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으로 플루토늄보다 약 2배 무게의 우라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1개 제조에는 통상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25kg이 필요합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 확보가 핵무기 비축량 증대를 위한 노력의 핵심이지만 핵탄두 제조를 위한 물질과 장비, 시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연간 5개의 추가 핵탄두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국가보다 절대적으로 재원이 열악한 북한이 이를 능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기하급수적 증대는 해마다 전년도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북한의 핵탄 보유량은 기하급수적보다는 점진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수사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Tend to think of it more of a linear increase rather than an exponential. But and so to me the exponential is for effect.
올브라이트 소장은 기하급수적 증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무기급 우라늄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면서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생산 역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생산한 무기급 우라늄 재고량을 이용해 몇 년 안에 전술 핵무기 생산에서 빠른 증가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분열 물질이 적게 드는 전술 핵무기 설계 역량을 갖췄다면 앞으로 연간 10개의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북한 핵분열 물질 보유량에 대한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최근 추정치는 40개에서 8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수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안보사안을 다루는 주요 의원들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미한동맹을 축하했습니다. 미한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계속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8대 미국 의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의 마이클 메카르 의원은 7일 VOA에 미한동맹 70주년은 항구적인 우리 동반자 관계의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깊은 유대를 가진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우정은 북한과 다른 적대국들의 위협에 계속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가사를 맡았던 메카어 의원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번 회기에 외교위 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이날 VOA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미한동맹 70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우리 공동의 의지에 의해 강화된 미한동맹이 그 이후 강력한 경제 안보, 과학 문화적 유대를 가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회기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맡았던 베라 원은 우리가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 중 일부에 직면하면서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계속 협력해 평화롭고 번영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지난 5일 VOA에 우리가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거듭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에 계속 굳건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남북관계에서 강대강 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한 긴장 상황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강대강 구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반전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최본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을 겨냥한 핵 위협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남자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에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세 발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윤 대통령의 대북 경고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맞겠다. 그러다면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잇담 발사로 인한 긴장 국면이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올해 세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오는 4월께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지난 12월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남북한과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핵실험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을 법제화했습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배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 ICBM 정상각도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위기는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미한연합군사훈련입니다. 과거 북한은 미한연합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자제하다가 훈련이 끝나면 도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런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한국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하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11월에는 미한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해 2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고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미한연합훈련은 더욱 확대될 방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쌍용연합 상륙훈련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실기동 훈련만 20여 개에 달하고 하반기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미한일 3국이 공동으로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일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를 벌일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올 상반기에는 북한의 도발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한 모두 강대강 국면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최대 현안은 제재를 푸는 겁니다. 지금처럼 고강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계속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의 국내 총생산은 11.4%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서울의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의 외교 라인들이 상당히 대미 전략에 고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에요. 머지않아 김정은의 입장 표명 또는 외교 라인의 대미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이 벌어지지 않을까.
북한 수뇌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공개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 한국에 대한 위협과 비난은 상당히 많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언급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담대한 구상의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규모 식량과 의료 지원, 금융 지원, 그리고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이 같은 구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만일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 그 대화는 한국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열린 입장을 보이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국민이 식상할 것이라면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남북대결 상황에서 갑자기 남북대화로 국면을 전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북 이상가족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영종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인도적 지원이나 이상가족 상봉 또는 어떤 제3의 카드를 통한 남북 간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한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이상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강대강 대결을 하면서도 출구를 찾아 긴장을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긴장을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미북 대화 재개 시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폭정을 끝내고 한국은 북한 인권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가 새해를 맞아 남북한과 미국 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8일 VOA에 보낸 이 단체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끝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담당관은 특히 경제활동과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악화시켜온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와 내부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돕기 위해선 국제적인 관심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그런 대화의 핵심 주제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엔 북한 인권을 인권 그 자체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누가 집권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을 인권 문제가 아닌 정치적 도구나 정치적 걸림돌로 인식하는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나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은 정치적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돈 세탁 등 중대 범죄 혐의가 재차 거론됐습니다. 반면 국선 변호인은 문철명이 이미 장기간 옥고를 치렀고 아내가 중병에 걸린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문철명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문철명이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돈 세탁 범죄를 저지를 당시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철명의 범죄 행위는 현재 선고형량 지침에 따라 121개월에서 151개월의 실형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오는 2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문철명은 지난해 9월 알포드 플리 방식을 통해 자신의 5개 혐의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피고가 자신의 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 즉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문철명은 무죄 주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일부 삭감받을 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철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해당해 알포드 플리를 통한 혐의 시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0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선고 제안서에서 해외에서 미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체포되거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피고의 행위는 중대하고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런 판결은 미국 법을 위반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을 속이고 국제 제재 체제를 약화할 해외 범죄자들이 미국 법을 존중하도록 촉진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평범한 억지력을 제공하면서 대중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 제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며 회피하는 것은 물론 자국민이 제재를 무시하거나 우회해도 된다고 선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피고에게도 체포되거나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믿게 했을 수 있지만 이번 기소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처벌은 상당한 기간의 구금일 것이라고 검찰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철명의 변호인도 전날인 8일 재판부에 선고형량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철명이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인 약 4년을 넘기지 않는 실형 선고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문철명이 출소 직후 곧바로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 확실한 만큼 별도의 출소자 감시 조치에도 반대했습니다. 변호인은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를 통해 감형 조건을 채웠다는 점과 유사한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문철명이 워싱턴 DC 구치소에 머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 차례 감염된 사실과 언어 장벽으로 다른 사람과 거의 소통하지 못한 점, 암 환자인 부인과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못한 사실 등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고 형량 제안서는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프로보노, 즉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인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초 문철명은 국선 변호인만을 선임했었는데 지난해 6월 뉴욕주 뉴욕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브리나 슈로프 변호사가 프로보노 방식으로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현재로선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이 선고된다면 문철명은 연방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엔 문철명은 연방이민국으로 신병이 옮겨져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기온 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5도, 양덕 아침 영하 13도, 낮 3도, 신의주 아침 영하 9도, 낮 3도, 구성 아침 영하 12도, 낮 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맑다가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 강계 아침 영하 17도, 낮 1도, 희천 아침 영하 13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낮 4도, 개성 아침 영하 6도, 낮 5도, 사리원 아침 영하 7도, 낮 5도, 신계 아침 영하 10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온산은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신포 아침 영하 5도, 낮 9도, 장전 아침 1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10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다가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영하 6도, 낮 12도, 장진 아침 영하 18도, 낮 1도, 청진 아침 영하 6도, 낮 6도, 김책 아침 영하 3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3도, 김영권 아침 영하 16도, 낮 3도, 삼지연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다가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동맹관계와 파트너십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이보다 더 강력하거나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12월 초 열린 고위급 강요회의에서 미국과 호주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며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4명은 현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견을 평화적이며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해소하는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공동의 도전에 투명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심 주제는 중국의 불안정한 활동이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our efforts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the PRC to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ncluding attempts to disrupt the freedom of navigation.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또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시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행위, 그리고 경제력을 동원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려는 시도 등을 포함해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제기하는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타이완 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타이완 주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과 태평양 섬 국가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행동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are a vision of a region where countries can determine their own futures.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과 호주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강요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안보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전에 직면해 미국과 호주는 하나가 돼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같은 견해를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9일 차세대 첨단 원자로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워싱턴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액화천연가스 확보와 기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기존 원자로 사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라늄 연료 및 원자력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0월 차세대 첨단 원자로 개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논의 중이라고 주일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9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반도체 수출 제한에는 모든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3개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네덜란드를 통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당사국이 상호 공통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모두 산업 내 다른 측면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는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고 네덜란드에는 반도체 노광 장비를 제작하는 ASML 홀딩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반도체 칩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와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과 관련한 미국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10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가 이날 멕시코 시티에서 만나 경제적 경쟁력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선진국가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서 21세기 국제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안보협력이 강조됐습니다. 또 불법 이주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IT에 취약한 안보 상황, 북미 교역, 브라질의 정치적 소요 사태,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리더 총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구 절반을 도우며 함께 일할 때 우리가 가진 경제적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은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 전 이뤄졌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군사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당초 금요일로 예정됐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어 중국 국방부장의 전화 통화를 취소했습니다. 미 국방부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VOA에 양국 국방장관의 마지막 대화가 지난 11월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말 남중국해상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5일 VOA에 블링컨 장관과 중국 측의 예상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중국과 적대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와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한국인과 일본인 방문객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한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인들에 대한 단기 비자 수속도 중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중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음성 결과 요구와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